예, 오늘부터 이제 약두달 동안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10월 말 가까이까지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라는 또 예레미야서 전체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꽤긴 성경이기 때문에 두 달을 살피게 될 텐데 이 선지서가 같은 내용이 상당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꽤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조밀하게 좀 쫓아오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한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저도 그림으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았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까이에서 보면 그 웅장함과 그 위용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까이서 보는 것도 좋은데 발을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거기 탑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탑에 올라가서 멀찍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은 좀 어떻고 얼마나 그 강이 넓고 그 폭포의 길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물방울을 저희가 연구하듯이 볼 수도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좀 제대로 성경을 좀잘 알기 위해서는 다소 몇 발자국 떨어져서 이 예레미야서가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이 성경의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서론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잘알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 앞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예레미야서에 대한 그 서론을 잠시 살피면서 전체를 좀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격동기를 살아냈던 아주 치열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요, 아픔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에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약 40년. 세월을 겪어냈습니다. 그는 요시아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섯 왕을 거쳤습니다. 요시아의 주로 아들들이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거쳤습니다. 아수르의 멸망도 그가 어린 시절 목도하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을 압도하여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정세가 급변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도 체제가 개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중국이 그렇지 않았는데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미국의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살아내는 우리와 예레미야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어진 유다의 몰락 과정을 그는 아주 상세하게 경험해내고 맙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빨리 멸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말했던 어떻게 보면 애국적이지 못했던 또 그렇게 자신이 설교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래서 끝내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던 아주 슬픈 시절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이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죠. 성전이 무너졌고요.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전의 예물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유다 나라가 아주 급격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유산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은요,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워서 통치하게 했고요. 예레미야는 끝내 이집트로 망명을 가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애굽에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냅니다. 거기서도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전설에 의하면 또이 구전에 의하면 그가 돌에 맞아서 그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끔찍한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었던 선지자였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의 나라에 임할 것이고 속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도 원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었던 굉장히 아픔의 시절을 보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부름받은 시기입니다. 그가 부름받은 시기는 오늘 성경의 우리 1절과 2절, 특별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께 오늘 부름받은 장면의 현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유다의 종교, 유다 나라의 종교개혁이 한참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요시야 18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좀 작은, 크고 작은 종교개혁은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은 사실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됩니까? 이미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에는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이후 약 5년과 6년 이후에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심각한 예언이 그리 필요해 보이지 않던 시대에 그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예언의 명령을 그가 받고 있습니다.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받았던 예언이나 그가 처음부터 전했던 예언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받은 시대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었던 요시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요시야 왕이나 유다 나라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그들의 상황을 굉장히 소망적이요 희망적인 것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어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어떤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있을 때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부흥의 움직임들이 이제 꿈틀대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예레미야서 22장 16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을 그저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시야 왕 자체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요. 물론 말년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들었던 왕이고 예레미야의 평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별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이 굉장히 좋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 그가 애굽 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분 끝내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요시야의 이 죽음 이후로부터 유다는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좀의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성경이 항상 다 악한 왕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분명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몇몇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요. 변화를 가지고 왔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가고 있었던 그 끔찍한 그 악한 그 역사를 되돌리기에는 좀 약했고요.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려놓기에는 요시야의 개혁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 활동을 했을 그 끔찍한 그 역사를 기울어져가는 유다의 역사를 되돌려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소망이 곧 사라질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눈으로 한번 고정해 보시겠어요? 1절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여러분 좀 이상한 것 좀 발견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볼 때 관찰이 제일 중요한데요. 좀 어떤 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읽는 것보다 좀 특이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늘 낯설게 읽어야 되는데요. 1절의 마지막 절, 우리 제가 1절을요 그대로 히브리어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입니다. 여기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전체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딱 제목으로 야 꺽쇠 표시해서 제목이다 이렇게 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표현 하나가 있죠. 뭐죠? 예레미야의 말들이에요. 많은 선지서에서는요, 다른 선지서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1절에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서와 특별히 호세아 아모스서에서만요 예레미야의 말들, 아모스의 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드문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에 해당되는 예레미야서 51장 64절에도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 되냐면 예레미야서 전체가 예레미야의 말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말로 끝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그가 전했던 말씀은 우리 2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말로 끝납니다.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한 개인의 말과 삶, 특별히 그의 심정을 통하여 드러내고 전달되고 역사 속에서 구현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슨 SF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우리와 다른 저기 공중에 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우리와 다른 어떤 저기 멀리 동떨어진 어떤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레미야 개인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졌고요, 전해졌고요, 역사 속에서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야만 되냐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의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어냈던 일은요 저기 동화 속의 이야기, 없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역사의 어느 순간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는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된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철저히 말씀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공허한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마이클 무어라는 미국의 감독 아시죠? 저는 그분이 만든 영화에 대해서 참 공감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자에 대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요 미국에서 상위 1%에 속하는 부자예요. 그 영화로 대박을 쳐가지고요. 그가 다니고 그가 살고 있는 집, 그가 타고 있는 차들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차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왜요? 마이클 무어의 메시지는 진리는 아니거든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럼 때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참 이상한 생각을 갖죠. 저들은 왜 저럴까? 교육의 개혁을 외칩니다. 특목고 외고가 없어져야 된다고 외치는 분들이 그분들의 자녀들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구현되고요.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신앙에서 배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동떨어뜨려 놓는 것은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요.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레미야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를 소개하되 예레미야를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계열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아나돗 출신. 여러분,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었는데요. 에스겔은 그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돗 출신은 좀 특별한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두 개의 계열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들 중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고요.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어떤 실수를 범했죠? 우리 열왕기상 1장에도 등장하죠.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네? 어떤 실수를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서 경쟁자로 급부상했었던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밀려서요, 그들이 아나돗 땅으로 유배가고 맙니다. 그래서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면 비주류 계열 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기록을 한 것은 예레미야가 비주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비주류. 그래서 이 아나돗 출신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보다는 실로 중심의 제사자, 성막 중심의 제사에 대한 향수를 늘 진하게 가지고 있었던 비주류 제사장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도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루살렘 제사 중에 실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7장이나 26장 정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쫓겨났던 비주류 제사장들이고요. 전통도 약간 다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분명히 아마 이 솔로몬 이후에 좀 밀려나서 좀 허드렛인 일들을 주로 했었던 아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신들은 실로의 붕괴라는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진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중에 부름받기에 적실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실로가 무너졌던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를 파괴하였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곧 파괴하실 것이라는 그림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그렇잖아요. 아마 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직접 설계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조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한번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예배당을 빼앗겼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겠죠.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연히 이제 그의 소명으로 맞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가볼까요? 자, 우리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네, 이렇게 비주류 출신의 아나돗 출신의 이 제사장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는 중에 그의 소명을 특징짓는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죠.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성별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아침에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부름이 강력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직선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 중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를 시작해 하신 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결론 내신 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있고요, 곧 우리를 자신의 심판대 위에 세우실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요, 신의 존재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가 제한당하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없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냅니다. 그래서 끝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될 때에만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다해 라는 말이 이 시대에 진리가 되어지고요, 그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를 시작해 하신 이가 있고요, 우리를 결론짓는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그때에만 인생의 참 의미가 발견되어지고요, 인생의 온전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역사관에 대한 결과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중엽부터 서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준을 제거하자 질서도 실종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이 만족도 없어졌고요, 허무주의가 득세하게 되어졌고요, 기껏해야 경쟁하여 남들을 이기는 것에서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 결론 짓고 말았습니다. 숫자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졌고요, 이거는 은근슬쩍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교회가요 숫자로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지가 100년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를 계산해서 계수하고 헌금의 계수를 하고 한 것이요,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하나의 그냥 툴로, 룰로 자리 잡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의 전통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아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역사의 폭풍 속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시작해 하신 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3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아침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순복해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모세가 부름받던 장면과 유사하죠. 저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까?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하시고,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셨기에 내가 결론 내어줄게. 내가 끝까지 함께할게. 우리도 어떻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파괴하였다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그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도록 파멸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명령 다 붙잡고 오늘 우리를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외형적으로만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예수만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오해하고 있는 이 맹목적인 신앙이 매우 유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안녕을 바랬던 그들의 심리와 무수한 예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좀 비슷해요. 구약시대 유일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건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주류였고요. 슬픈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낮았습니다. 아픔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고 하나님이 결론 내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았던 인물에 해당됩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낼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내 앞에 겸손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명들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닥친 일들을 주 앞에 맡겨놓고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저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 예레미야를